G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에서 번스 내정자는 정보가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적인 정보 전문가들을 감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번스 내정자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데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모범적인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은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스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국무부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한 첫 CIA 수장이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1982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번스 내정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민주당은 먼저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각 강요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이 실패하거나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협력과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과 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성은 어제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했으며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고 이후 당국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와 공통점도 있지만 유전자 배열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최소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단교했던 걸프 지역 국가 바레인과 카타르가 다시 상호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바레인 민간 항공기구는 바레인이 오늘부터 카타르에 영공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은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 조직 지원과 이란과의 우호 관계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중재 등으로 이들 4개국은 지난 5일 사우디에서 열린 연례 걸프 협력회의에서 카타르와 단교를 끝내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지난주 카타르와 국경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핵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당을 중심으로 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유난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핵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면서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5년 만에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엔 김정은 당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했을 뿐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에서 7일 진행한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북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외 정치활동을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과 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며 신형 탄도 로켓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탄두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 15,000km 사정권 안에 명중률을 제고해 핵 선제 또는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경제 분야에선 성과 미진을 인정하며 자력 갱생에 방점을 찍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놓으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계획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것은 대미 협상을 군축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협상을 전개하면서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일부 핵무기는 남겨두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내려놓을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핵탄두와 ICBM만이 대상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거기에 핵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행보라고 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은 내부 불안이 그만큼 팽배해 있고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드러낸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굳이 핵무력 증강 계획을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미국의 조속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다양한 어떤 전략 무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을 나열하면서까지 어떤 위협을 극대화시킨 거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미국은 나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다와 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한국을 향해선 무력 증강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력 증강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그간의 협력 제안에 대해선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바꾼 노선을 이번 당대회에서 다시 핵 능력을 앞세운 병진 노선으로 회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전력 증강 계획을 새삼 문제 삼은 데 대해 향후 대남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술 무기들, 첨단 무기들을 다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2월, 3월 가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텐데 북한의 압박이라는 거는 늘 도발을 포함하고 있고 대남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걸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 저는 생각이 돼요.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면서 정면 돌파전의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는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미 외교협회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부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맥스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e is really reverting to a hardline policy. I think that you know the initial statements from the Eighth Party Congress, you know, focused on the economy focused on admitting...
김정은 위원장은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 첫 발언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미국이 주적이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핵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거죠. 김 위원장은 군축협상에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제한협상을 통해 핵협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박 외교에 기반한 정치전쟁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긴장과 협박, 도발을 늘리면서 정치경제적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8차 당대회를 통한 단기적인 목표는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그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와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Well, I think that Dave's reading of Kim Jong-un's intentions behind his statement is basically correct.
김정은의 발언 의도에 대한 맥스웰 연구원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요, 그가 군 역량 개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말처럼 이런 역량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틀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 험난할 것이고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 핵탄두 개발과 사정거리 15,000km 미사일의 명중률 개선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스나이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s not what we want to hear. It's bad news. I think that Kim Jong-un wants to establish mutual deterrence.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죠. 나쁜 소식입니다. 김정은은 상호 억제력을 내세우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역량을 지렛대로 인용해 미국을 다른 종류의 관계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상호 억제력을 수립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님, 이번 발언은 확실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겠죠?
Yes, certainly the 15,000 kilometer range is certainly to range the United States. And to follow up on Scott's point about
그렇습니다. 15,000km 사거리는 분명히 미국에 닿는 거리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언급한 자제력과 관련해 이어 말하면 김정은은 분명히 핵무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적대 세력이 북한을 겨냥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협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김정은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한 건데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부분은 김정은이 군과 핵 개발에 집중하고 미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우선순위를 핵무기 개발과 군사 능력에 지속적으로 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 비용을 대가로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핵 개발의 길을 지속하는 한 북한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고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잠수함 연구 설계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Yes. Well, I think you know he has developed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initially. He hasn't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발사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그가 핵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2차 타격 능력, 즉 이중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증강된 억지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김 위원장의 핵잠수함 관련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Yeah, I think that the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references remind me a lot of the statements that Kim Jong-un mad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발언은 2017년 초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노력의 초점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보게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이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그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LBM은 타격 방법과 생존력 측면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본성과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 의회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의회 확인 절차를 기다렸던 걸까요?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No, I don't think that he was waiting for the certification. I think this is a function of the timing of the Eighth Party Congress.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의회의 확인을 기다린 것 같진 않습니다. 8차 당 대회가 시기가 맞았다고 봅니다. 행동 대 행동 전략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2019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나오고 2020년에 틀이 잡힌 것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유연함을 보일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상을 다시 궤도 위로 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슬 연구님도 북한이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he intends to go easy at all. And I think this statement and these hardline statements and especially the statement about
김정은이 쉽게 갈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강경 발언들, 특히 적대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도전이 될 겁니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바꾸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어떤 종류의 관계도 자신이 인식하는 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겁니다. 이는 물론 북한의 핵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정은은 협상하기 위해 강경 노선을 펼치는 겁니다. 그는 바이든이 양보하는 걸 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협박 외교입니다. 강경 노선 위협에 기반을 두고 바이든이 긴장을 줄이기를 원하면서 긴장 감소의 방법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협박 외교에 응할 걸로 믿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외면했다고 했는데 맥셀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Well, I think it's quite disingenuous. South Korea has been very responsible in executing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from September 2018.
아주 정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2018년 9월에 맺은 포괄적 군사합의를 선의를 갖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GP를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 것뿐입니다. 북한은 중요한 방식의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북한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군 당국이 최고 단계의 준비태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긴장을 줄이고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훈련 규모를 줄이고 심지어 훈련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북한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사동맹이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군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재래식 그리고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나이더 국장님은 남북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ll, I think Kim Jong-un's statements reveal more clearly than just about any other statements that he has made.
김정은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 정도를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불신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김정은은 또 한국의 신의를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억지와 지속적인 군사력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으로 말이죠. 김정은의 발언은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균열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균열을 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시도이기도 한 거죠.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또 한국이 하는 만큼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게 뭔가요?
Well, essentially he's demanding that that efforts toward reconciliation not be accompanied by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화해를 향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지력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하지만 이는 신뢰를 쌓아가는 초석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정적인 남북관계 추구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이나 개선을 전망하는 데 나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맥스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is illustrates that Kim Jong-un is not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ou know, I echo what Scott said.
저는 이런 것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가 전혀 진실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선의를 보였다고 하는데 한국이야말로 일방적인 노력을 보였죠. 그리고 한국의 선의는 매번 북한에게 거절당했고요. 정말 문제인 것은 북한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을 한국과 미국의 투영에서 왜곡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지식과 경험이 없는지, 또 국제정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these remarks on defense capabilities really underscore the fallacy that Kim Jong-un
앞서 나온 북한의 방어 역량에 대한 발언들이 바로 인식의 오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경제 개발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핵 역량이 북한이 경제 개발 추구의 주요 장애물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상 김정은은 북한 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북한 주민들이 또다시 바위를 밀어 정상에 올리는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겠죠.
맥스웰 연구원님, 스나이더 국장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Absolutely. And I think that, you know, especially the point about the nuclear program as an obstacle, it is not...
물론입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이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북한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계속 핵무기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핵과 군사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게 하겠다고 믿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경제정책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도록 협박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는 사실 경제계획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상적 훈련을 하고 당을 믿고 핵개발과 선군정책을 믿으라는 겁니다.
북한은 대미관계 열쇠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 이양으로 매우 바쁜 상황인데요. 바이든 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 언제 볼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it will be some time because we are going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focused on COVID and our economic situation.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적대 정책과 적대 정책의 철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가 미국에 정말 원하는 것은 미한 동맹의 종결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그리고 해구상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의 제거입니다.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이고 그가 요구하는 적대 정책의 철회입니다. 그는 구두 합의나 서면 합의를 통한 안전 보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길 원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내보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도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보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Yeah, it's going to take some time, but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framing of the approach coming out of the Eighth Party Congress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당 대회에서 나온 북한의 접근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단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는 확약을 주시할 겁니다. 하지만 관여 조건은 이런 북한의 접근법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비핵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을 위한 상호 협력의 틀을 짜는 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북한 모두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산과 연관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관리하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스카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과 함께 북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돼 당을 중심으로 한 김 위원장의 친정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오히려 정치국 후보 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8차 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내 공시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엔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2016년 7차 당대회 때 양복을 입고 당비서제를 폐지했던 김 위원장이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뭐 위원장이 여기저기 너무 많으니까 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비서직을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16년에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사실 변화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 사회주의의 변화를 모색했던 게 2016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과거로 회귀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대미, 대남 담화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며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 승진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8차 당 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엔 이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선출되며 파격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로써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기존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조용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재일 부부장이 지난해 6월 대남 공세를 주도하면서 이를 수습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일 부부장의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재일 부부장이 이번 당대회 주석단에 처음 올라 앞으로도 직책과는 무관하게 중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석단에 최초로 앉았다. 그 다음에 파격적인 승진을 한 조영원 옆에 앉았다는 점이 비추어서 이번을 가지고 평가하긴 이르다. 향후에도 김여정이 상당 부분 영향력은 행사할 거다. 그러나 공개적인 행보는 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황일도 교수는 조용원의 파격 승진에 대해 북한 내 권력기관의 요직 인사를 관리하는 이른바 그림자 권력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위기관리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대남 라인 인사들의 이동도 눈에 띕니다. 대미 협상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습니다. 황일도 교수입니다.
바이든은 바텀업일 거기 때문에 그런 실무 관료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자면 대미 분야에 오래 있었던 최선희 같은 인물들이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겠지라는 기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오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이 어떻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 건지를 우리가 미리 맞춰주지는 않겠다 쪽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대중외교를 담당해온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당 부장으로 임명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대남 문제를 총괄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당 비서에서 제외되고 당 부장에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당 통일전선 부장은 부장단 명단에서 빠져 김영철이 다시 통일전선 부장을 맡게 됐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도 교수는 대남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철의 통일전선 부장 복귀가 맞다면 당분간 북한의 대남 정책이 공세적으로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든 할보르센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을 맡게 된 소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안보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노르웨이는 북핵 협상 상황과 관련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노르웨이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결의 역시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먼저 대북 제재 체제의 틀 아래에서 인도주의 지원 면제 사용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27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등 지속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고통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오는 14일 노르웨이가 의장국으로서 첫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제 평화와 분쟁 중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3년부터 국내 총 생산 가운데 평균 1%가량을 세계 평화와 국제 분쟁 중재 등을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는 여러 국제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낸 바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에 체결된 오슬로 평화협정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다각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기관에 대한 지속되는 사이버 공격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와 신흥기술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이 늘어났다며 이 같은 부서 설립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의 외교 능력을 재편할 것이라는 겁니다. 백악관은 사이버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국장 자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의회는 최근 제정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상원 인준의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백악관 내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50여 개나 포함됐습니다. 연방정부와 민간 부분에 걸친 방어적 사이버 안보 캠페인의 포괄적 계획을 촉진하기 위한 합동 사이버 계획실을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 등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또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연방부처들 간 조율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미 정부는 전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북한 등 적대국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응하는 총괄기관인 해외악성영향대응센터도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무엇보다 미 정부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 주요 배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국 NSA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정부기관들이 해킹을 당한 것은 물론 민간업체들이 알려오기 전까지 해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은 미 사이버 안보의 엄청난 실패라는 겁니다.
A failure to prevent that we don't have in place something that would detect and prevent.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사이버안보부 등 별도의 부서 신설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m glad people are focused on it, but I'm not persuaded that adding more bureaucracy to it is going to fix the problem.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정부는 엄청난 재원을 들이고도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심각하게 실패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역량이 뛰어난 민간 업체들과 협력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하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백악관 내 사이버 국장직 신설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이 직책은 범정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미국은 우선 이 직책 신설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really needs to be the priority right now, being that any sort of U.S. cyber policy is going to be a whole of government, arguably whole of nation approach, being that
하연구원은 민간업체는 물론 사이버사령부와 NSA 등 사이버안보의 주요 역할을 하는 여러 부처들을 관장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총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사이버 공격이 금융 부분에 집중돼 있고 최근 들어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업체를 겨냥하는 등 사이버 위협의 역량과 유형이 국가별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면서 여러 정부 부처들이 국가별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의 유형과 역량을 분석해 보고하는 상향식 접근보다 총 책임자를 두고 위협 유형별로 표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톱다운 방식이 사이버 위협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정부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살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인 녹루불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1명이 아동이고 다른 1명이 임산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한 것 관련해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의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또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경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솔직한 화법 외에도 경제를 중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등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영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솔직한 화법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해 끝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북한 내부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로켓 발사가 실패했을 때도 이를 인정했다며 솔직화법은 그의 정치적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keeping with Kim Jong-un's leadership style, back in 2012,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무오류한 존재이자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대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에는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이나 한국에 사과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고난행군 시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단 한 번도 주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끝내 한국 정부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솔직화법은 남북 관계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남측 민간인 총격살의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에 친서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언급한 노동당 검열위원회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8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4개월간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지방에 파견해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였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김정은 체제의 공식을 알리는 야심찬 대회였다고 하면 이번은 사실은 그게 실패한 걸 자인하는 결국 사실은 재결속, 그 다음에 내부 안정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당대회에서 군부 의석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5년 전 열린 7차 대회에서는 군부 대표는 71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군인 대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은 군부 의석이 감소된 것은 국정 목표를 군사에서 경제 발전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reflection of a change in priority and perhaps a change in policy.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자신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며 군부를 중시하는 성군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6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성군 사상이나 성군 정치 등의 용어를 없앴습니다. 경제를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당대회 인적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 집행부 총원은 지난 7차 대회와 마찬가지로 39명이지만 이 중 75%인 29명이 교체됐습니다. 집행부에는 주로 경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새로 진입했습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와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일철 등 부총리 전원과 최상건 과학교육부장을 비롯한 경제과학 분야 관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체제 안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is the ultimate objective for Kim Jong-un, the regime.
노동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원래 당대회는 5년마다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부터 36년간 당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5월에 7차 당대회를 연대 이어 이번에 다시 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2017년에 2회, 2018년에 3회, 그리고 2019년 6회에 걸쳐 고위 노동당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 회의,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정무국 회의 등 14차례 이상 노동당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노동당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라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엄통치 북한판, 성군정치로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비상정치를 시행했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이제 당중심 국가로 정상화하는 사회주의 보통국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정도의 통치 스타일 변화와 경제 중시 방침 그리고 조직과 인사 개편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하면서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이것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면 희망이 있지만 기존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이라면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Their big choice is whether to move more toward the market side, command side, the socialist side.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내부 개혁이나 대외 개방보다는 주민 노력 동원을 통한 자력 갱생이라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포착이 된 평양 김일성 광장의 카드 섹션이죠. 그 글귀를 보면 결사옹이라는 글씨가 식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인민복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개방보다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파격적인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면 돌파전 시즌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내우 외환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또 평안도와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서해 모두 맑은 가운데 물결은 동해가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황해 남북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신의주는 아침에 영하 10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해주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 1도, 개성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강원도 흐린 가운데 가끔 곳에 따라 눈 쏘시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 2도가 되겠고요. 장진 아침에 영하 22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영하 8도까지 오릅니다. 해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 청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 0도로 예상됩니다. 선봉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 원산 아침 영하 7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3도로 오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 쏘시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소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논의에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민주당은 먼저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각 강요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거나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ABC 방송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56%는 오는 20일 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67%는 의사당 난입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6일 오전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뒤 이날 오후 연방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 나와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연방의회로 행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에서 번스 내정자는 정보가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적인 정보 전문가들은 감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번스 내정자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데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모범적인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은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스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국무부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한 첫 CIA 수장이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1982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번스 내정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과 접촉 제한 규정을 해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떼낼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78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중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왔다며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면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타이완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복잡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자체 부과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3일에서 15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보건성은 어제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했으며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고 이후 당국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이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와 공통점도 있지만 유전자 배열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유럽과 북미 지역 등 최소한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국무부가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들이 지난 30일 아덴 국제공항에 폭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많은 사람을 사망케 하고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며 예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부인하고 잔혹한 행동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